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목양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였고 그때 또 영지주의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고 또한 시대적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성도들을 향한 지도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1절에서 2절까지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3절부터 16절에는 이 과부를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1절에서 2절 보면은 아버지가 나오고요, 어머니가 나오고요, 형제가 나오고 자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늙은이라는 뜻은요, 연장자, 노인, 손윗사람의 의미가 있고요. 또 원로, 또 장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 말을 나이 많은 남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남자를 권할 때, 권하다 뜻은 요청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 못할까 봐서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대하셔야 되는데 거친 말로 나무라지 말고 마치 아버지에게 권면하듯이 정중하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 바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라는 뜻은 처녀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유부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고 있는데 이 뜻은 정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성적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정중하게 바로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젊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그 연령층이 다 다르지만 결국 목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의 대상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면 정중하게 권면하고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성별, 연령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공동체가 형성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이 교인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지고 도와야 될 이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가난한 과부를 돕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과부를 돕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지금 생계가 어려운 이 과부들이 굶게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건의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게 말이 옳기 때문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일곱 집사를 통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는 힘을 쓰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와 계획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앞에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기에서 지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바로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 과부나 고아는 생산 수단이 없이 생존이 위태로운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 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한 하나의 또 다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일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지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길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서 이 참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을 하면서 참과부는 존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존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참과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자손이 있거든, 그들로 말미암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부양했죠,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효를 행함으로 바로 이 하나님께 그 부모를 보답함으로 배우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여라는 뜻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경건을 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효를 행하는 것은 경건을 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바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경건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봐야 될참 과부는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나처럼 재산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안나 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영적으로 경건한 과부를 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참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이 참 과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이 외롭다는 뜻은 남편과 사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친척이 없는 거예요. 돌봐야 될 가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참 과부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향락을 좋아한 자가 아니란 뜻이죠. 향락을 좋아한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이란 뜻은 성적인 그 무절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과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면서도 향락에 빠진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미 범죄함 속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또 언급했던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8절에서는 이렇게 더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도 돌보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뭐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더 강하게 여기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건 첫 번째 이 자기들의 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가족이 돌보는 거고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경건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오를 자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여기서 첫 번째 나이가 6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은 어떠한 행실일까요? 거기에 10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5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항목이요. 첫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네 번째, 환난자 당한 자를 구제하는 거. 다섯 번째, 그 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다는 것은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오면은 그곳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먼지로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부터 닦아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고요. 겸손히 또 환난자 당한 자를 또 구제하는 일에 같이 일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젊어서는 선을 행하다가 과부가 되면 이 봉사하는 일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한 행실이 어떻게 증거로 보여졌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다 교인들은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들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오히려 또 도움도 받지만 오히려 덕을 끼치는 그런 일로 봉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참 과부가 아닌 또 다른 과부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자,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명부에 올렸는데 그런데 이 젊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시집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여자에게 이 과부 친척이 있으면 이 믿는 여자는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죠. 자기 친척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짐을 지지 말게 하라는 거죠. 왜요? 참 과부를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친척을 돌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과부들은 자, 고난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많은 일을 교회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참 과부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사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참 과부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전체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섬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들이 불쌍해서 동정하고 구제라는 뜻 이전에 그들의 그 공통점은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기를 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도와주고 친척이 도와주므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가족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도들을 모으셔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고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모습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고아와 과부와 계기를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내 사정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에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 또 눈동자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오늘 또 감사하고 여러분의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개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